꽤 오래전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양키구장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경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주말 경기도 아니고 주중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장 안에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수많은 관중들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저는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관중들이 경기 끝날 때까지 단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액티브한지요. 그냥 선수 한 사람이 나와서 안타를 쳐도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요.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같은 소리로 안타깝게 아 하고요. 정말 긴장감이 그 환호성이 대단했습니다. 왜 교회가 그러지 못할까? 이제 그러한 생각. 거기에 참 부럽고 또 질투나고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22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회를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22편입니다. 제가 1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궁 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야구장 가는 것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었는데 그가 즐기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오직 그는 I rejoice 바로 예배하는 것. 교회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뻤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굴 표정으로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 그 감정이 기쁨이셨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는 곳이 기쁘고, 교회 오는 곳이 설레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교회가 그리워지는 그런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제일 많은 듣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주일날 갈 교회가 없다는 것이 참 서글펐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에 한인교회만 700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속에 그러한 감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러한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또 교회를 떠나가면 그립고 교회를 생각하며 달려오는 그 기쁨만으로 내 육체가 내 영혼이 치유될 수 있는 그 기쁨, I rejoice. Rejoice라고 하는 그 감정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생각만 해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rejoice,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교회고.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과거만이 역사가 아니고 현재만이 역사가 아니고 과거를 지켜보건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었으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앞으로 10년이 더 좋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에게도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은혜를 매니지먼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매니지먼트 하느냐라는 겁니다. 학생은 시간을 잘 매니지먼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을 돈을 잘 매니지먼트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흘러가 버리면 참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입니다. 교회 안에 교인은 은혜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10년을 더 복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고민해 봤습니다. 첫째,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음식점이 잘 되려면 데코레이션이 중요합니까? 음식점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점에는 맛이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는요? 주차장일까요? 화려한 음향 시스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란 지식을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제 안에도 얼마나 어두움이 많은 존재인데, 그래서 계속 말씀을 먹습니다. 그래야 이 어두움이 밀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병든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병듭니다. 왜 우리는 갈 교회가 없을까요?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에 병든 것, 그것은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슬픔과 절망이 떠나고 소망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미 경험해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녀를 키우는 교육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뭘 배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교육관이 달라집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동안에 내가 썼던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이웃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격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설교자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선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는 듣는 청중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제목 보고 본문 보고 아,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미 다 도사가 돼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건질 것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증인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만 끝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사랑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 멈추지 마시고 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은 커피 마시세요? 아니시잖아요. 심지어 식은 밥도 안 드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나버린 은혜, expired and grace, 왜 예전의 은혜만 계속 생각하고 그때만 그리워하시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어제 동일한 본문을 읽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프레시한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리딩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그 인생에 깜짝 놀랄 일들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위기이지만 어려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삶의 위기입니까? 그렇다면 말씀 선포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기도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는데 왜 기도가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으면 기도의 고픔, 기도의 목마름이 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아, 말씀을 채워야 되겠구나라고 찾아옵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입니다. 반드시 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막아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그것을 통하여서 소망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비겁한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용사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방으로 가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리는 기적,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망할 것 같은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인생 뒤에는 항상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Pray for Jerusalem. 예루살렘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평안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형통할 것입니다. 교회와 나를 따로 떼어놓지 마십시오. 교회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야 나도 평안합니다. 교회는 시험 들고 있는데 나는 잘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교회를 축복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는 나라를 걱정해야 될 왕이지만 먼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회와 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처음이든 나중이든 관계없습니다. 꼭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은 골방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재건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에서 기도의 용사를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때는 사울왕 때입니다. 사울왕이 무서워서, 군사력이 무서워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는지요? 사무엘 선지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 보호망을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양떼가 유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고국을 두고 온 이민자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호막을 치실 것입니다. 군대는 전투하면서 전투력이 커집니다. 기도는 하면서 커지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속으로 묻습니다. 안 하시는군요. 대놓고 물으면 또 시험 드니까. 기도는 하면서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가 보호막이 된다는 것, 그런 증거가,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겁나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겁납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겁이 안 난 적이 없었습니다. 목회하면 할수록 겁납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픈 성도를 보면서, 힘든 성도를 보면서, 또 교회들을 보면서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는 어떠세요?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미국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겁나지 않으세요? 자녀 양육한다는 거 겁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자녀들 키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겁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민 온 우리는 기도하는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것은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을 더 좋은 교회를 지키려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의 고국, 그리고 미국,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비방하지 않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 끝나면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의 사랑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불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필요됩니다. 결코 공동체에서 낙오되지 마십시오. 떨어지지 마십시오. 항상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커가고 있지만 성도들의 터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터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힘이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는 기쁨으로 하고 일도 기쁨으로 하고 또 목회자들이 신나게 목회하고 그 기쁨이 전달되고 교사들도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찬양대도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모든 것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웃긴다고 여러분 웃기시겠습니까? 기쁘시겠습니까? 목회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쁨은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켜야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불륜으로 인해서 그 밧세바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거룩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10년을 더 좋아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결코 거룩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끼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회개하게 되면, 다른 것 아닙니다. 회개하게 되면 유쾌하게 될 것이요. 기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refresh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10년이 되면 전통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함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적용이 넓어지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게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때 우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밖에 있는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켰더니 그 앉은뱅이로 인하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질서입니다.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바울이 있었고 나오미가 있으니까 룻이 있으며 다니엘이 있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달라지면 그것이 불쏘시개가 되어 모두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방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이 사회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기적이었습니다. 부흥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약 그것이 힘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열방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길을 간다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러 세계 여러 교회를 다녀보아도요 이처럼 표정이 밝은 교인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리액션 해주시고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주시고 또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다른 10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10년이 하루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나갈 힘을 주셨고 그때마다 웃을 수 있게 하셨고 그때마다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주의 군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꼭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한 일 보지 않으십니다. 그거 공로 보지 않으십니다. 나를 보십니다. 얼마만큼 변했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 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변화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사셔서 주 앞에 서실 때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10년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삶의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먼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 우리가 함께 섬기며 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작은 통로만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